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지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군가 만나야 되고 또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너무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되죠. 더구나 요즘처럼 힘든 때일수록 서로 대화하고 의논하고 또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일이죠.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 내가 함께 만나고 서로 의논을 하고 서로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행복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대단히 외롭고 또 고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잘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잘못 만나서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남은 참 소중한데 때로는 그 만남이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유익하지 않은 만남이기도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서는 사람은 누군가와 만나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있어서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자녀들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동문학가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란 글이 있어서 너무 재미나게 써 있어서 잠시 옮겨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만남에는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만남들이 있는데 가장 잘못된 만남이 있대요. 생선 같은 만남. 예. 생선 같은 만남.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예. 냄새가 나는 거. 그런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또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 됩니다. 꽃송이와 같은 만남.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그 꽃이 시들게 되면 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 뭔가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일 때는 막 곁에 막 오는데 그런데 막 시들어버리면 곁을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만남이 있대요. 또 가장 비천한 만남이 됩니다. 비천한 만남. 그러니까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래요. 건전지와 같은 만남.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는데 힘이 다 달아서 쓸모없을 때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비천한 만남, 가벼운 만남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또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됩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이 됩니다. 지우개 같은 만남. 이것은 뭐냐면 금방 만남이 순식간에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바로 돌아왔는데 내가 누굴 만났더라? 전혀 의미 없는 만남을 가진 거예요. 예. 전혀 그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도 별로 의미도 없고 그 사람과 만났던 만남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굴 만났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가벼운 만남이죠. 지우개 같은 만남이래요. 다 그냥 다 지워버리는 만남이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대요. 그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랍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또 슬퍼할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랍니다. 예.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어루만져주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늘 남에게 피해를 주는 만남, 금방 시들어버릴 만남, 쉽게 닳아버릴 만남, 순식간에 지워질 만남. 바라기는 손수건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 힘들 때 눈물 흘릴 때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아름다운 만남이길 소원합니다. 예, 그런 만남이 되어야 돼요. 현대인들은 참 많은 갈증을 느낍니다. 뭐 여러 가지 갈증의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현대인들은 많은 갈증을 느낀대요. 그 갈증을 세 가지로 쫙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를 정리하는 첫 번째는 이 토킹 헝그리라고 하는 누군가 만나고 누군가 대화하고 누군가와 그 함께 대화할 상대가 필요한데 뭐냐면 내 곁에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을 느낀다는 거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와 함께 공감해주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현대인들의 갈증 첫 번째는 토킹 헝그리,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진지하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의 상대가 없는 거. 두 번째는 러빙 헝그리,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진짜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죠. 외로운 거예요. 사랑을 줄 만한 사람도 또 사랑을 내게 줄 만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터칭 헝그리, 전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어루만져주지 않아요.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외톨이 신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얼마나 외롭든,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든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갈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평소 만나던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 심각한 갈증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은 바로 이 코로나 블루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정말 우울의 현상들 또 감정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좀 들어주고 또 사랑을 주고받고 인정해 주는 곳을 있기를 바라는데 좀처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나마 지금까지는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또 함께 위로하기도 하고 또 들어주기도 하고 또 함께 만나 교제하면서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차단되고 중단되면서 이것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이다 보니 또 많은 이들이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증. 더구나 이번 추설 명절 우리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 다들 뭔가 기대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가족 식구들을 만날 거라고 하는 기대, 또 그들과 함께 만나서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또 맛있게 음식들을 준비해서 그래서 가족 식구들과 함께 음식들을 나눠 먹으면서 또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때로는 격려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마음을 공감을 좀 얻어내기도 하고 여러분 가족만큼 그렇게 잘하는 가족들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추석 명절은 이동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고향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신신당부하세요. 내려오지 마라.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한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절대로 내려오지 마라. 예. 엄마, 아버지는 보고 싶은데 너희들 만나고 싶은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 이해한다. 내려오지 마라. 돈만 보내라. 예. 다 이해한다. 예. 내려오지 마라. 근데 돈을 보내야 된다. 예. 이런 심각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름날의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해결책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단히 심각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모든 그 심각한 갈증의 문제가 단숨에 해결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삭개오와 같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갈증의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만나기 전을 살펴볼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좋은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 참 좋은 이름이죠.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이름값을 제대로 못한 사람입니다. 이름값을 제대로 못했어요. 순결하거나 의롭지도 않은 삶을 살았어요. 또한 그의 직업은 돈벌이가 꽤 괜찮은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어요. 돈벌이가 꽤 괜찮은 안정된 직업.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르치기를 부자라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무와 무의미와 공허감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죄인이라고 들을 만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7절에 말씀해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죄인의 집, 수군거림. 늘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의 평가는 죄인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학대받고 착취당하던 자기 민족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사리사욕을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의 길을 택하는 것이 더 좋겠다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결국 젊은 나이에 세리장이 될 만큼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동족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 유대민족들이 얼마나 이 삭개오를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이 당시의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려질 만큼 굉장히 괘씸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삭개오가 그 세리, 그것도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은 모았지만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권세는 가졌지만 비난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는 얻었지만 그 인격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권세만 가지면, 명예만 차지하면 될 줄 알고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리 동족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거 다 눈 감고 그들의 피를 다 빨아먹으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그 돈 벌기 위해서 권세를 쥐기 위해서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런데 돈은 모았지만 양심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뿐만 아니라 권세를 가졌지만 비난을 더 받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명예는 가졌지만 인격의 망신창이가 되는 그런 아픔의 현장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늘 피해 다녀야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그를 괴롭혔던 핸디캡이 있는데 열등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난히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원해서 키가 작게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나고 보니 키가 작은 거죠. 태어나고 보니 막상 태어나고 보니 키가 작은 거예요. 이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핸디캡 때문에 많이 어려웠어요. 어릴 적부터 그는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주눅들어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춘기 시절을 어둡고 캄캄하게 보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아픔과 상처를 지닌 채 살아왔습니다. 열등감이 그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단숨에 커버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돈 버는 일에 열심히 목숨 걸고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집착이 주변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 만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얘기합니다. 자, 이 표현을 잘 보면 결코 이곳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지나가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때에 분명히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장애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야만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가 극복해야 될 장애, 그가 극복해야 될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분의 장애입니다. 신분의 장애. 2절에 말씀해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성경이 쓰여진 데는 아무런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그는 세리장이요 그는 부자라고 설명했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최대의 어려움은, 장애는, 걸림돌은 이 신분이라고 하는 거죠. 세리장, 부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남보다 조금 더 가지면, 남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완장만 차면 목에 힘이 들어간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완장만 하나 딱 두르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보다 좀 더 가지면, 남보다 좀 더 배우면 쉽게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결국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 역시 바로 이 방해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 또 세리장, 그런 어떤 지위, 그런 어떤 부,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의 숫자나 수군거림에 장애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은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쉽게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예민합니다. 옆에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얘기, 나의 흉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방 화를 냅니다. 감정적으로 분노합니다. 혹 옆에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웃었어요. 나를 비웃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비웃는다. 예민한 거죠. 그것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호의적인 사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삭개오를 보면 일을 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삭개오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였습니다. 무슨 용기로 어떤 용기로 삭개오가 그걸 뚫고 지나가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분명히 장애 요소예요. 걸림돌이에요. 더군다나 7절 전반절을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사람들을 의식했더라면 결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전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숫자에 주눅들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방해가 되는 핸디캡을 장애를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방해가 되는 핸디캡이 뭐예요? 그것이 뭐냐면 신체적인 어려움이에요. 키가 작다는 거죠. 3절 전반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해가 되는 핸디캡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미완료형으로 쓰여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노력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애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4절 전반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얘기합니다. 분명히 장애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어요. 계속했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거예요. 아하, 삭개오가 그냥 편하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신분의 장애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신분의 장애가 분명히 있었어요. 또 가장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 또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방에 뛰어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어려움, 아예 유난히도 키가 작다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애를 썼어요. 노력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가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 장애를 극복해야만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나아갈 수 없는 장애, 걸림돌, 소위 변명과 핑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럴싸한, 누가 들어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그런 장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맞는 게 아닌데도 키가 작다는 장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나가는 수고 찾아가는 수고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결정한 모든 장애를 이긴 모든 곳에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곳에 여러 가지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애 걸림돌을 뛰어넘고 극복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늘에 큰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쳐다보시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내게 머무는 순간 내게 있었던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다 해결되고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내게 머무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도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단숨에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쳐다보시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어쩌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처음 본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너의 고통, 너의 아픔, 너의 눈물을 내가 다 안다 이겁니다. 너가 말하지 않아도 너가 표현하지 않아도 너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어려워했는지 내가 다 안다. 그 마음으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머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지나가시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머물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가진 그 심각한 갈증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무엇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든지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그와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아무도 자신과 함께하고자 하지 않았는데 Talking hungry, loving hungry, 또 이 touching hungry로 인하여서 이 갈증을 느끼며 힘들어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가 심각한 갈증을 느끼는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어떤 질병으로 어떤 고민으로 힘들어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임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기다린 거죠. 시편 139편 1절로 4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더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짧게 그냥 줄여서 읽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의미를 담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눌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더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그냥 정리해서 읽은 겁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을 다 아십니다. 내가 굳이 입을 열어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샅샅이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힘있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만남 이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와,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인데요. 중요한 의미인데 뭐냐면 가난한 자가 있으면 자신의 소유를 딱 떼가지고 반을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혹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빼앗은 건 당연히 돌려주고 네 배나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예 애초부터 가난한 자들에게는 내 재산을 반을 뚝 떼서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혹 빼앗은 것이 있으면 빼앗았잖아요.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얼마나 피를 빨아먹었습니까? 그걸 네 배씩이나 갚아주겠대요. 자, 이것을 율법에 규정된 기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도둑질한 것을 다시 돌려줄 뿐만 아니라 얼마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냐면 5분의 1을 얹어서 갚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율법의 기준을 엄청나게 초월해버린 겁니다. 율법의 기준은 내가 빼앗은 것의 5분의 1만 얹어서 갚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4배나 갚겠다. 빼앗은 것의 4배나 갚겠다. 율법에 정해놓은 상한선을 이미 훨씬 더 넘어서 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 변화되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율법의 기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기준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이런 거예요. 은혜는 주고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율법은 정확하게 가야 돼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떼주면 돼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내가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가치 구조의 전환을 선언한 거예요. 가치 구조의 전환을 선언했어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타인 중심으로의 가치 구조의 전환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바로 이름의 가치에서 됨의 가치로, 소유의 가치에서 나눔의 가치로, 지배의 가치에서 섬김의 가치로 전환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이루어야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유의 가치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무시하지 않겠지,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절대 무시당하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소유의 개념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배의 개념으로 살았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도 내가 그 위에 올라서면, 그들을 밟고 일어서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지배의 개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 구조의 전환을 선언해버렸습니다. 뭐요? 이름의 가치가 아니라 됨의 가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속받는,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임에 감사하겠습니다. 됨의 가치. 내가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나눔의 가치로 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다 나눠주겠습니다. 혹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씩이나 다 갚아주겠습니다. 내 것을 욕심내지 않겠다는 거죠.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나눔의 가치로 살겠습니다. 지배의 가치가 아니라 섬김의 가치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섬기겠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죠. 사실 지금까지 매국노 소리를 들으며 비난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굶주리든 뭐 먹든 말든 상관없이 지냈고, 또 누군가 눈물로 애원하고 애원해도 세금 한 푼 깎아준 적 없고 오히려 껍질까지 다 벗겨서 남의 것을 토색하던 삭개오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진정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집착하여 붙들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치 구조의 전환을 선언해 버린 거지요. 정신의학자 폴 트루엔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난 자의 축복, 만난 자의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떠나서는 죄의 세력을 막아낼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새로운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요구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무리 힘써도 물리칠 수 없었던 나쁜 습관이나 탐욕, 공포, 증오로부터 해방받는다. 할렐루야. 아, 너무너무 귀해요. 내가 예수님 만난 은혜가 뭐냐? 해방의 기쁨이에요. 자유의 기쁨이에요. 물질에 매이고 사람들의 시선에 묶이고 자신의 핸디캡에 갇혀서 살았는데 매이고 묶이고 갇힌 삶이 이제는 해방되어 자유케 되었다는 거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는 삭개오처럼 세상의 헛된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동분서주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에 집착하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이곳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인 것을. 그때 우리에겐 이런 선언이 들려질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제2의 삭개오, 제3의 삭개오를 찾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제2의, 제3의 삭개오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찾아오시어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던 허무와 무의미 그리고 공허함으로 고독하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만나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린 누군가와 만나 이야기하고 싶은데 대화에 상대가 없어 갈증을 느꼈고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없어 갈증을 느꼈고 나의 아픔에 공감해 줄 누군가가 없어 갈증을 느꼈습니다. 결국 누구보다도 심한 갈증을 느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해결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딸로 확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생토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님의 선언을 들어보셨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허무와 무의미, 공허함과 고독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일에 온 힘을 쏟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제2의, 제3의 삭개오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성취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갈증을 가지고 만남을 간절히 소망할 때마다 만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기를 내어 가로막는 장애를 극복하고 주께로 나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만남으로 변화된 인생이 되어 쏟아지는 햇빛처럼 무한한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특별히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이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105회 총회와 총대들 위해, 그리고 처리될 안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